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로 적셔져서 해가리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늘 놀라우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셨지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큰 믿음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꿈을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이풀 2021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깊이 있는 성장, 위대한 교회로 든든히 뿌리 내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훈련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조경래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목회에 탁월하신 박진성 목사님 이 재단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께서도 강건함으로 구역을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과 목사님 말씀이 연합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피텍 우리 항정지 교육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복지관 303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내일까지 남중국 신학교 이사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이원순 집사님의 차남 김태환 형제가 3월 7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만 집사님, 허정순 권사님의 장녀 효정양이 3월 6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집사님, 안용자 집사님의 차남 김정민 형제가 3월 6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복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복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모집하고요. 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우리 기쁨의 복지재단 안에 기쁨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203호, 204호, 205일날에, 205호에 평일날에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난감들이나 학용품들이 집에 혹 있으면 버리는 것이 있으면 혹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마트 영수증을 이마트에 가시면 영수증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마트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72번이 저희 복지재단 넘버입니다. 그 앞에 찌리릭 하면 그 바코드를 읽잖아요. 72번 누르면 기쁨의 복지재단인데요. 그게 이마트 영수증만 체킹하시면 여러분이 후원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영수증으로 후원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재단에서 2010년 그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을 지금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그 이력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지금 정부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50명의 일자리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2010년 디딤돌 교실이 있습니다. 그 장애우들 매주 놀토 때마다 장애우들을 봉사하면서 장애우들이 사회 적응 활동을 도우는 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하니까 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그 광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청취자를 위해서 3월 5일 2시에 그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그 청취자를 위한 암 세미나가 있답니다. 그 강사분으로는 우리 설린병원 암센터장이신 정현식 박사님이 강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멀찍이 가는,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좀 약간 냄새가 풍기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예.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연세가 95살 이상인 50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떤 것을 꼭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95입니다. 나이가 95, 50분에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 그동안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자기 인생을 반성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살았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덜 바쁘게 가족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또 공동체도 생각하면서 덜 바쁘게 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다. 그동안 실질적인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용기 있는 결정 우리 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때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때로는 비굴해도 어떻습니까? 참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아부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상사가 잘못해도 그렇고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선택,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죽은 뒤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는 평소 살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을 자꾸 모으고 챙기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좀 더 좋게 표현하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연세가 95살 되시는 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세 가지 가장 하고 싶은 것, 반성하고 싶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고 싶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돈을 남기겠다는 거 아닙니다. 땅을 남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빌딩을 남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남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가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만 또 인생을 오래 살고 나니까 그와 같은 결정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의 모습이 좀 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지 않고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수가 있겠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실패도 있겠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도 있겠죠.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 보면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을 제가 못 배웠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좀 앞에 가시고 어머니는 좀 뒤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나이대가 계실 것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주일날에 어떤 부분 보니까 본당 나오시면서 손잡고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게 손잡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요즘 젊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찰거머리가 돼서 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붙어 다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찰거머리가, 예수님과 찰거머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위기의 상황이,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찰거머리가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기 잡는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소명 주시고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요,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따라,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게 됩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너 자신이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오늘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종교개혁자 켈빈은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는 계속적인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가 아니다. 어떻게 내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내죠. 그런데요, 내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은 묵상하고 묵상하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극부정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오늘 큐티에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가는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자기 겉옷을 깝니다. 이 백성하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길거리에 까는 이 백성들하고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이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구원받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찬양하는 사람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찬양했는 사람이 오늘은 예수를 못 박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존재,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부정이다, 자기 부정이다. 켈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100년이요, 요즘 오래 살면 100년이요, 짧게 살면 70, 80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90된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물으면 짧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50년 살아오셨던, 60년 살아오셨던 그 산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잠깐 소풍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잠깐 이 땅에 소풍 왔다가요, 70년, 80년 바캉스 왔다가 그분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같이 예수님과 생활하였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같이 살았지만 위기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당히 외면합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께서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혀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거나 이적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쫓아나갔을 것입니다.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을 서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스승에게 줄을 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분의 제자다 라는 것을 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자신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적당하게 갔다가 도망가겠다는 의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보려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요. 흔히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든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 하든지 말든지,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법정이 베드로가 지금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라도 법정입니까? 아니면 가야바의 법정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말 그대로 총독 관저고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의 안뜰입니다. 제사장의 바깥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뭐 제사장이 있는 위치라 그러면 이 안뜰은 대문을 중간에 문이 있고 여 안이 안뜰이고요, 문 하나 밖에 바깥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문 하나 밖에 바깥뜰에 서 있습니다. 바깥뜰에 그것도 누구와 있느냐? 여러 종들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 종들과 같이 바깥뜰에 문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따라갈 때도 멀찍이 적당히 따라가고요. 예수님은 저 안뜰에 있는데 베드로는 저 문 바깥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상도 표준말을 잘하는 조경래와 그 청송사람 권오연에게 묻습니다. 경상도 표준어입니다. 네. 경래야, 문 닫아를 소리 나는 대로 서 보아라.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문 닫아. 문, 우린 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 닫아는 되잖아요. 문 닫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번엔 졸고 있는 권오연에게 묻습니다. 오연아, 모르니까 오연이가, 권오연이가, 권오연 학생이 졸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문 닫아를 소리 나는 대로 써보아라 하니까 썼습니다. 예수님이 떡 보고 읽으십니다. 뭐라고 쓴지 압니까? 꽝. 예. 베드로는 뜰 밖에 있었는데, 바깥뜰에 있었는데, 예수님과 적당히 먼 거리, 예수님이 보지 않는 거리,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리에 적당히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갈릴리 사람 이야기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아무리 표준말을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이 갈릴리 사투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여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갈릴리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풀이해 보면은요, 어린 여종, 어린 계집종입니다. 이제 12살 혹은 어쩌면은 12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린 계집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갈릴리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와달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이 소리가 들으니까 사투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놀라면은 경상도 말이 더 나오듯이 와이 카녹 하고 아니 되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와이 카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이 카녹 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 네 갈릴리 사람이네. 오, 내가 네 본 것 같다.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 라고 하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보니까 아니야 내가 네 많이 보는 것 같아. 저 사람과 많이 보는 것 같아. 너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총 대고 칼 대고 너 예수 제자 맞지? 이렇게 했으면 한마디로 그럴 수 있다고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집 중 하나가 당신 그 사람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성경을 우리 조금 더 앞에 보면 26장의 상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 둘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힘들어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산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와서 네 왜 잠을 자느냐, 잠시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잠시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두 제자는 잠을 잡니다. 돌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자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결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삶의 결정을 언제 결정을 합니까? 꼬벅꼬벅 졸는다가 결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늘 깨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사업,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미래, 우리 미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기도로 서야 됩니다 불구하고 기도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멀찍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이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불안한데요. 그러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같은 본문인데 평행구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대요.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대요. 마주치니까 이 제자가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러니 때마침 그때 닭이 두 번 우네요. 그러니 통곡하면서 밖으로 뛰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찍이 간 이것 자체, 멀찍이 간 이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요 시험이었고요, 어쩌면은 심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시험, 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멀찍이 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바로 상반절 구절에 보면 내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나이다, 죽겠나이다.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상반절에요. 찾아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답게, 경상도 사람답게 씩씩하게 확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답게, 뱃사람답게, 남자답게, 정의롭게, 의리 있게 내가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이렇게 한 베드로였는데 멀찍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정은 왜곡됩니다. 이건 그에게 불행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멀찍이 감으로 말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줄 제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무심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용기 없는 남자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에서 멀찍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지켜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도 못하고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나도 바라지도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 빠질 때에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 노출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래 내가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근속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군속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